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살리시고자 존전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되게 살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편지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에 그 표현 중에 항상 그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예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며 또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떠한 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항상 그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러한 그 마음, 그의 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기도라는 거는 그가 기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했다. 이렇게 그의 사역이나 그의 삶을 볼때 그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다 하는 그 시간이 허락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그 쉬지 않고 기도한 그러한 자기의 고백을 해요. 그럼 그게 과장된 말이냐, 아니면 거짓된 말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부으신 그 품어진 마음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무엇을 하든지 정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나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그들의 영혼에 대한 마음이 그의 그삶 자체였고 그 삶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념을요, 그 자기의 부족함이나 원함을 하나님한테, 아니 신에게 이렇게 구하여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고함이 기도라는 것보다는 그삶 자체가 그 원함으로, 고함으로 이렇게 차여져 있는 그러한 것이 기도다. 다시 말하면은요, 눈 감고 무릎 꿇은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러 그 제자들을 피해서 홀로 가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에 그 창시자고 철야기도의 창시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항상 사람들 속에서 공생애 동안에 이렇게 시달리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항상 하나님과 교제함,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나? 우리가 그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받는 거 많죠. 지금 누가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지금 누가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기도해 주세요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참이 땅의 것이고 하는 그러한 것 많습니다. 또 내가 요새 그 기도가 잘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자꾸 가라앉아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세요. 내가 뭐 그런 그 영적인 기도도 많이 부탁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형제들에게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그 형제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를 거꾸로 우리가 배워가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형제들에게 그 원하시고 주고 싶어 하는 것을 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요, 그 골로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쓰는 상황은 그 감옥에서 모든 사역 속에서 조금 한발 뒤로 물러나서 지금 오히려 밖에 자유롭게 있는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자기가 가엾은 입장에서 자기가 지금 정말 어려운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을 걱정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에서 그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도 그는 결코 형제들보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똑같은 형제의 자리에서 그가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자와 평신도를 만민 제사장의 그 똑같은 거라고 그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계급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님자라는 말을 붙여가지고요. 회사에서 무슨 사장님, 상무님, 전무님, 과장님 하듯이 그 님자가 붙으면 조금 더 이렇게 높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무슨 권사님, 집사님 하고 하면은 보통 평신도의 그 아무 직책에 님자 안 붙은 사람하고는 조금 격식이 다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영어나 사실 일본말에도 그게 없어요. 복시 사마라고 사마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물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일본말의 풍습이 그 상대방 이렇게 높여주는 말이 되지만은 자기 쪽 사람은 절대로 상자를 붙이지 않지요. 자기 부모라도 자기 그 사장님이라도 또그 목사님이라도 님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찌노 샤쪼고 우찌노 그 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화가 참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진 문화는 님자가 붙어야지만 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 님자가 붙는 거를 좋아하는 그 문화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즐거워하고 또 높임을 받아야 자기가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의 그 욕구가 있지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도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마땅치 아니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줄 알아요. 사도들이 그들이 하나님처럼 대접받을 때 옷을 찢고 단을 내리면서 나는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자꾸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서 그 직책 갖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그것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무슨 권세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권세직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사도할 때는 열두 사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자기를 자꾸 주장한 사람이에요. 밖에서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해 주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밖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런 직분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그러한 직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이 친히 세웠다 하는 그러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지요. 하나님의 종된 권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는 세상에 빛이 되고 이 땅에 소금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뭐예요?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세우심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정말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진 그러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님자 붙은 거에 우리가 그 급급하다면은 우리는 그건 참 세상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이 세상 것을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 권세 그리고 그 세상에서 님자부터서 가진 그러한 그 문화, 그것을 구하는 마음, 그것에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버려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여기 골로새서 1장 처음을 보면은요, 바울이 나오고, 또 디모데가 나오고, 에바브라가 나오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형제 관계예요.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그 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자요, 서로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울의 무슨 특권도 아니고요, 사랑이 바울의 혼자의 것도 아니고, 에바브라가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참, 그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라. 우리가 사람들의 그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들의 것을 말을 옮기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해주는 것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갖다 줘요. 왜? 성령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은 결코 형제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덮으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 안에서 그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살리시는 역사하시며 세우시는 역사하심이에요. 결코 쓰러뜨리거나 파괴시키거나 그들을 상하게 하는 역사하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주는 것. 그들 안에서 성령님이 그들의 그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듣는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기쁜지. 왜? 바울의 기도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 구절부터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성령님이 그 골로새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듣는 그때부터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기대에 찬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아는 그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 아는 것을 채우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라는 것이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어떻게 열심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한 자는 그 후히 주시고 책망하지 않고 그냥 누구에게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그분이 채우시리라, 주시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에게로서만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지혜 부족함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수준 아는 거예요. 정말 내가 지혜 없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남한테 너참 지혜 없다 소리 들으면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혜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내가 지혜 없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난다, 속상하다, 슬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를 이렇게 증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앞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변론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그걸 막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똑같아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임재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우리는 내 머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그다 꿰뚫어 보심 이렇게 벌거숭이 돼 있는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아니하고 맘대로 그냥 방종하기가 너무나 쉽지요. 특히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과 팔려 있을 때는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듣게 하시는 건 상관도 없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에 그냥 열중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선 내가 잠잠해져야 되고, 내 지혜 없음이 고백되어야 되고, 내 지식이 정말 하나님 아는 데에 높아져 있다. 나의 그 잣대와 나의 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가 아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다 할때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 그랬는데, 악을 버리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악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 마음에서 나와요. 세상이 갖고 있는 게 악이에요.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악이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스스로 아는 체하고 스스로 할수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섰다 생각하고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가진 것 갖고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게 하심조차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것만이 신령한 것이요. 그것만이 선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내 소욕을 채우려 하고 아니면 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선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악한 거예요. 그리고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이 받으시는 거를 우리가 자꾸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 안이 받으신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하나님의 답이에요. 왜못 박아주셨냐면 그것이 정말 쓸모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죄짓고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연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선이 하나님 앞에 죄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면은 정말 마땅히 알바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이 땅에 있는 것이요 스스로의 착각이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은 치우쳐져서 정말 아무 쓸모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뜻으로 뜻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알고 구하는 겁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가지시지 않은 뜻을 아무리 기도해도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자가 구하는 자가 먼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에게 듣고 배워야 알지요. 그 마음이 그 바울의 마음을 주장해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내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빌바 알지 못하는 우리 진짜 상황 속에서 그냥 필요와 배고프면 배고파요, 아프면 아파요, 힘들면 힘들어요. 그거 낫게 해주세요. 그거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구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자기의 소욕구조차서밖에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정말 구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내뜻 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 사는 것은 나 버리고 사는 것이고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나의 소욕을 거스리고 버리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내 말과 세상 말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뜻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그 세상적인 지식, 그 성도들의 모든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이 안다 하는 것, 자기들이 지혜 있다는 것, 자기들이 총명 있다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그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욕을 좇아 살면은 절대로 성령의 소욕을 좇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과 합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범사는 모든 일, 모든 것에 언제든지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 소욕을 좇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후대하시고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없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심을 우리가 의식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요. 나는 혼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지금 그냥 사람들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내 생각 속에 나 스스로의 감정 속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건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요. 의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것을 무의식으로 의식 못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무의식을 버려야지 믿음으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성령님이,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지. 무의식이라는 상태는 언제든지 내가 주인이에요. 언제든지 내 소욕이 그냥 흘러가는 거고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무의식 세계예요. 무의식은 자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그 입에서부터 나온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이 내게 실체가 되어야지만 믿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에요. 이게 지금 범사니까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될수 있죠. 왜? 성령님이 그 뜻대로 하게 하심을 좇아 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내가 뭘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배우잖아요. 자기 일은 그쳤다.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는 없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감이 안 잡히고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각해서 알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살아야 알아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데요. 어떻게 걷게 됐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는 걷지 못했는데, 이제 한 살쯤 자라다 보니까 걸어졌어요. 모든 육체에 그 살리우시는 그 어떠한 그 살리우심이 우리를 그 걸을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 주신 거거든요. 그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서 한발한발 가는지, 나를 버리고 자기의 소욕을 쫓지 않고 가는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자 함 속에 하루하루 자기를 버리며 하나님 앞에 하시옵소서를 하면, 그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말씀을 그 먹으면 되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것이 생명의 살리시는 분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어떤 고민이나 열심이나 애씀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있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요. 구하는 거는 그러면 받아서 하는 것이지, 구한 것은 내가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구한 분에게 주시기를 기다려야지요. 근데 그 우리가 기도한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분께 위탁드려야 돼.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예배예요. 나를 산제사 드린다는 것은 나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몸을, 이 삶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다 주장해 주시기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체험되게 돼 있어요. 한 살짜리 아기가 자기가 걷는 것을 체험하듯이. 그가 태어났을 때 내가 한 살, 1년 지나면은 걷게 될 거야를 알지 못했고, 의식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지만, 그가 그 주는 젖을 먹고, 정말 그 안에 생명이 그 운행되는 대로, 살리우시는 대로 살다 보면은 그 하게 하심을 본인이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열매 맺어야 된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그 택하심의 목적이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는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열매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요. 결코 우리가 씨가 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그냥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져서 나무로 자라서 열매가 되는데, 그 씨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인 것 같지만, 우리들 안에 심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 맺을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하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는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애씁니다. 애쓰다 안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못하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지요.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 애씀과 내 일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림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못하는 것처럼 그냥 두팔다 놓고 두발다 놓고 주저앉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언제든지 그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그 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뢰하고 기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을 금지할 아무것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권세도 그것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그거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정과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소욕이에요. 그리고 끝없는 우리의 그 스스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높아짐 같은 거. 이 정과 욕심이 패션하고 디자이어라 그랬습니다. 열정을 갖고 내가 열심으로 내가 해서 자기 만족하는 거. 우리는 받아서 고마운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뭐를 해서 자기 만족을 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내가 뭘 해드려야 기분이 좋지요. 하나님한테 은혜는 구하면서도 받고만 사는 인생은 비참한 것 같고 비굴한 것 같고 죄송한 것 같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드려서 하나님을 미안해하고 고마워할 그럴 그 우리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만오리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 죄지면 그대로 벌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지 우리가 잘못해서 그것을 죄로 벌로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벌 받아서 이 세상에 지금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물론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고 그 씨가 열매로 그대로 나타나는 그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요. 그런데 육체로 심으면 썩은 열매 맺고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얻으리라.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열매를 그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정말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게 되고 모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거는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 꾹꾹 참는 게 인내가 아니라 그 되는 것을 다시 말하면은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에 추수하는 것을 기다리는 농부같이 때가 되어야 된다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인내예요. 그
아멘.
다음에 그 자비한 것, 아버지가 자비한 것 같이 그 자비하는 것,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그 극률함을 우리가 갖고,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지금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우리 인생이 뭐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도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그분의 열매입니다. 그분의 정말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열매 맺게 하신다.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짐을 금방 지지. 어떡하나 해야 되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못하니까. 저는 사는 데에 짐을 안 지고 삽니다. 왜냐하면은 짐질 주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짐을 못 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뭐 머리에서부터 그 안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를 않으니까 살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는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 금방 버려버려요. 내가 스스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는 그거는 생각할
거리가
우리의 주제가 아니에요. 저의 그 숙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하나님이 살려서 사니까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거기가 항상 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까요를 항상 묻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게요. 항상 어떻게 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날 믿어라 해요. 날 따라라. 염려하지 마라. 내 안에 있어라 해요. 뭐 이래라 저래라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팔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따라라. 그냥 내 안에 거해라. 내가 있잖냐. 걱정하지 말아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에서 떠난 자체가 벌써 길에서 떠난 거구나. 내가 스스로 살려고 했구나 하고 빨리빨리 점검을 받고 정말 탕자가 조금 나갔다가 빨리 들어오지요. 길 잃어버렸다가도 빨리 그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의 그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탕자가 되었다는 그 검증이라 그럴까? 그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어떡할까를 생각할 때 그것이 내가 길 떠났구나. 내가 지금 정말 예수 안에서 지금 길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내가 거기서 지금 정말 집을 나가 버렸구나 하는 거를 항상 이렇게 비춤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하나님을 우리가 압니다. 아는데 아는 것이 자라야 된다. 우리 아기가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이제 낳을 때는 모르지만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내가 엄마 아빠야 하면서 옆에 있어주고 젖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말 걸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분들이 내 부모구나 하는 거를 애들이 알게 됩니다. 부모가 부모라고 자꾸 애한테 익혀줌으로써 아는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아이가 스스로 부모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옆에서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고 가르쳐 줘야 애가 부모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애가 처음에 부모를 안 되는 것은 아마 이제 목소리 알고요, 냄새 알고요, 그리고 그 생활하면서 점점 알아가지요. 정말 생활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그래요. 생활하면서 알아가요. 얼만큼 친밀히 가깝게 교제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그 정말 그 사람의 분량이 이렇게 자라나갑니다. 오래 예수 믿었다. 그러나 맨날 먼발치에 있으면 나이만 들었지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부모의 생각도 잘 몰라요. 왜?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만 골똘해 왔기 때문에. 분명히 부모는 부모로 있는데 가까이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항상 그 정말 툭 하면 탁 아는 것처럼 왜 부부가 말안 해도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뭐 원하는지를 그 아는 것처럼 그 부모가 애기 우는 것만 들어도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것처럼 사랑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으면요. 남이 알수 없는 걸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기쁜 것이고 너무나 즐거운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고민될 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참으로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심판자시요. 그리고 주권자로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한눈안에 한 장중에 붙들고 계시다. 그것을 알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교제를 해야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짐 정말 다 내려놓고. 아기가 그냥 부모만 있으면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가 상관이 없듯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내게 대한 내게 향한 그 마음과 그 보장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부모가 젖주고 정말 그살수 있는 모든 것을 부모가 줘 애가 그냥 믿고 뻥긋뻥긋 웃고 아무 걱정 안 하듯이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지요. 애는 모르고 의지하는 거지만 우리는 알고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하는 거. 근데 그 말씀하신 분은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그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하나님 믿는 분량하고 똑같이 가요. 지식이 자라면, 하나님 아는 참 지식이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거 알면은 우리가 걱정 안 하게 돼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우리 더더욱 걱정 안 하게 돼요. 그 하나님이 나뿐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는 거를 알게 되면 우리도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든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다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형제인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의 죄를 물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사람들을 다 새롭게 했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새롭게 된 사람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아는 지식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알면은 반드시 믿음이 가요.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점점 맛봐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수록 그렇고 믿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록 좋으신 분, 믿을수록 좋으신 분이죠. 알아봤더니 나빴다든지, 믿었더니 뭐가 별수 없더라. 그런 일은 절대로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삶,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죠. 우리 전지전능하시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못하실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못하실 일은 거짓말 못하시고, 그분이 못하실 일은 죄 짓는 거 못하시는 거예요. 악한 거 못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일을 못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해치는 일을 못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일을 못하세요. 왜? 그분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분인데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과 합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더러운 것과 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말 선이 하나도 없는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나와 합하시질 않아요. 나는 그분과 자꾸 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지 나와 합해서 정말 0.1%라도 내 것을 그분이 받아들이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왜와 계시냐? 그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려고 와 계신 것이지, 우리의 것이 필요하셔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지금의 생각과 소욕을 갖고 간다면 천국이 아마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그 일을 하시려고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것으로 우리가 채워짐을 얘기합니다. 정말 거룩한 것으로 흠도 점도 없이 채워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힘, 그 하나님만이 가지신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거룩하심, 그 순전하심, 그 신실하심, 그 의로우심, 그 사랑, 그 자비로우심, 그 주권으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과 합하지 않고 살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수 있고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살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안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리우심을 받는 그러한 자로서 사는 그 모습. 그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요. 꽃한 송이가 그냥 꽃으로 심어진 데서 그 피어나는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제가 꽃을 사진을 요새 찍어서 이제 그 블로그에 올리는데요. 올린 것보다 제가 찍은 사진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제가 꽃을 찍는다 그래. 여기 지금 바로 옆에 동네에 다니는 그 거리라는 게한 10분 거리도 안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 그 꽃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찍은, 그 조그마한 범위에서 찍은 그 꽃만 해도요, 가지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이 있어요. 꽃만 하더라도. 사진을 찍고 보니까 별별 꽃이 참 많다. 희한한 꽃 많다. 어쩌면 이렇게 생겼나? 어쩌면 이런가? 그래도 그것이 1년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꽃필 때만 있지요. 그리고 대개는 그거를 다시 피기 위해서 나무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은 스스로 씨를 남기고 다 죽은 것처럼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그것에 그 나무들이, 꽃들이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떠한 속에서도 그 자기에게 있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씨 속에 있는 것을 정말 충분하게 나타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들의 하루하루 자라는 거, 하루하루 사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 어떠한 그 생명 있음이 나타낸 그 증거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을 줘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로서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빠른 물결과 어떠한 덮치는 정말 해일과도 같은 그러한 세상 권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고 사랑하고 그것을 이기고 감사하고 그것 속에서도 정말 그 소망이 있는 그리고 그것에서도 화평하고 그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입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참그 기뻤다 그럴까? 기뻤어요, 정말. 예니 할아버지 장례식인데, 예니 할머니를 우리가 할아버지보다 어느 면에서 훨씬 더 걱정했지요. 왜냐하면 예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정말 자신이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긴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았고, 봤고, 그리고 본인도 정말 그것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예니 할머니는 그것을 믿으면서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그 뇌의 그 문제로 자꾸 딴소리 하시고 그냥 그런 그 예니 할아버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고통하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막 그랬기 때문에 정말 어떡하나. 그래서 예니 할머니가 하나님을 요번에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껏 교회에 걸렸고 사람들에게 그 실족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어려서부터 그 예수 믿어온 그 집안에서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을 해치웠던 분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교회 열심인 거 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편을 잃고 이제 남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저기 예니 할머니가 어려서부터 아빠를 잃었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지 않으면은 앞으로 우리 예니 할머니가 어떻게 사실까? 응? 그게 저희들에게는 참 아픔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니 할머니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그 예니 할머니가 요번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정말 하나님이 능력으로 영광의 그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 그 뭐랄까 마음이 돌아졌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너무나 크게 기뻤어요. 저도 같은 여자고 남편 없이 앞으로 그 살아야 되는 그 인생 길에 앞으로의 여생에 하나님이 동반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가 참 남의 일이 아니게 가슴 아팠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요. 그 남편 의지하고 그 남편과 알콩달콩 일생 정말 그 재밌게 사셨고 또 행복하게 사셨지만은 그동안에는 그 하나님이 사실 은혜 하나님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오질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 남편으로 우리 예니 할머니에게 이렇게 만나진 거, 그 소식이 저에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슬픔보다 큰그 기쁨. 정말 그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세상에 줄수 없는 더큰 거를 그 갖게 되신 그 예니 할머니. 근데 그게 그냥 온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옆에 사람들이, 아우, 선교사님 이제 한시름 놓으셨겠어요. 정말 제가 한시름 났어요. 정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냥 예니 할머니를 위탁하고,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이제 더불어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잘 돌봐주실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기대하고, 정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제가 기뻐요.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기쁨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주신 기쁨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 그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니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나를 못 보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또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뭐든지 다 들어주실 텐데, 내가 지금 이거를 미리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건요, 예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뜻대로 아버지께서 다 이루심. 그것이 내 뜻이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요, 그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다 이루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음으로 시작하지만, 그 들음이 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믿음으로 가지요. 믿음은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돼요. 왜? 그 말씀대로 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하는 거다. 그 믿음의 시작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진 것이지, 우리가 빛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게 된그 놀라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때에 이루신다. 과정과정이 있고 그분의 때가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오래 참음은 절대로 꾹꾹 참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더라도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지만,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말지니 때가 온다면 거두리라. 성령으로 시작한 것은 반드시 영생으로, 반드시 그 성령의 열매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참는 거죠. 뭔가가 그 견디고 참아야 되는 것은, 우리를 그것을 그 방해하는 것 같고, 그것을 의심시키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도 지고 비도 내리고 겨울도 정말 철이 바뀌고 사람들도 오가고 벌레도 오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강한, 그보다도 정말 그 어떠한 장애에도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심이 내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 실수 없이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정말 견딤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속 소망할 수 있고요. 계속 우리가 그것을 정말 기대함으로써 괜찮아 할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다음에 이제 또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 곧 먼저 있네요.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기도한 것은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기도의 구함으로 얻는 거라는 것. 다시 말하면 감사하게 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것 때문에 감사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그 예수님 가운데,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어디서부터?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요, 흑암에서 태어나서 흑암에서 살아서 흑암이 흑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빛 가운데 들어가고 나면은, 아, 내가 흑암에서 살았구나는 거를 알아요. 우리가 그 눈이, 그 시력이 없는 사람이 시력이 있는 세계를 알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 시력이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되게 아시지요. 그러나 시력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면,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익혀서 살지만, 그러나 시력, 보고 사는 세계하고 비교하는 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한쪽은 체험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흑암 권세 속에서, 흑암이라는 게이 햇빛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권세가, 공중 권세가, 사탄의 그 권세가 있는 그 속에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거룩하게 산다든지, 정말 신실하게 산다든지, 죄안 짓고 산다든지, 사랑하며 산다든지, 아름답게 산다든지, 지향만 하지 사실은 꿈만 꾸지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실제로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하라. 그분께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 주셔서 감사하고, 뭐, 돈 주셔서 감사하고, 집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저거 내 소욕 채워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제가 기도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한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거.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 나를 정말 세상에서 건져주셨다. 나를 이 흑암의 권세 속에서 건져주셨다. 근데 이 흑암의 권세든지, 죄라든지,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것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내가 옮겨진 것의 실체도 알 것이요. 또, 옮겨진 것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먼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야 감사를 하지요. 근데 이 감사하라,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말씀의 배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기 공로 삼지 말라요. 모든 것을 자기 공로 삼지 말아라. 조금도 내의 삼지 말고, 내 선을 삼지 말고, 내 행동, 내 어떠한 그 사랑, 내 마음, 내 생각, 그내 공로 삼지, 내 영광을 구하지, 그 붙이지 마라. 또 우리끼리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지 말래.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아니,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빼놓고 하지 말으라 얘기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영광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 서로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고맙다 소리 들으면 기분 좋지요. 근데 그것이 벌써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는 거는 죄에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아주 떠나게 해주셨다.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해 주셨다는 거는 용서해 주셨다. 이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예요. 죄사함, 죄값을 치러 주셔서 용서해 주신 것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이렇게 꺼내서 옮겨 주셨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비춘 받습니다. 우리 뭐 기도하나? 성도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나? 그 사람들이 기도 부탁한 거 열심히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 원하는 거 기도하고, 나 되고 싶은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성도들 안에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열매 맺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도록, 정말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감사. 정말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뜻대로 간구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 우리도 오늘 기도가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나에 대한 기도도, 형제들에 대한 기도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을 비춰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나온 모든 것이 빛이라 하셨사오매,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사,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